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곳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부르셔서 저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하오니 단에서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드러내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마음과 또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고 또 흘러 떠내려 가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실 때 하나님의 진리가 그 마음에 새겨져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인생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함으로 사모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타이틀은 우리 주님께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주님께 붙인 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그 사건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인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에 필요한 음식을 먹는 것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과 음식을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즐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식탁, 음식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식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막을 설명하면서 가장 안쪽에 있는 방, 지성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성소, 그 옆에 있는 성소로 인도하는데 이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섬기는 장소였다면 성소는 그 옆에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기구가 있었는데요. 진설병을 놓는 상, 오늘 우리가 살펴볼 떡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흔히 떡상이라고 하는데 진설병을 놓는 그 상, 하나님의 식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등대가 있었고 또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금으로 입혀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쓰여진 그러한 성막의 기구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 개의 기구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진설병 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에 있는 그 기구들 가운데서 이것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지성소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를 생각해 보면서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르죠? 속죄소라고 불렀죠. 순금으로 만들어진 속죄소.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죄인들을 만나시며 죄인들과 교제할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속죄 제물의 피에 근거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십니다. 반면 이제 진설병상, 떡상, 하나님의 이 식탁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받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식탁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출애굽기 25장은 22절과 23절을 연결시킵니다. 23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는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also라고 하는 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 놓고 있죠. 물론 첫 단어는 아니지만 문장의 그 법칙을 따라서 이 also라고 하는 또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에 보면 이 와우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가장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을 연결시키는 건데요.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만나신 이후에 이제 그 교제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 그 국가의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죠? 정상회담은 단순히 딱딱한 테이블에 앉아서 토론과 그 대화만 나누는 것이 아니죠. 그 토론 이후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만찬이 준비되어 있죠. 성대한 만찬을 차려놓고 그 두 정상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정상들이 앉아서 음식을 나누며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만일 딱딱한 회의만 하고 만찬을 나누지 않고 헤어졌다 그러면 뉴스들은 그것을 보도하게 됩니다. 지금 이 두 정상들 간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회의만 하고 식사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22절과 23절이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식탁인 진설병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식탁, 이 진설병은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를 증거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식탁을 마련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매일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본문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레위기 24장에 보면요.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 정확히 말한다면 떡보다는 빵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베이글 있죠. 베이글과 가장 비슷하게 생긴 그런 빵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진설병 빵 12개가 하나님의 떡상 위에 항상 차려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설병 빵을 12개를 만드는데 6개씩 두 줄로 해서 금으로 만들어진, 금으로 입혀진 하나님의 식탁 위에 차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 안식일마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상 위에 차려놓는 것인데요. 또 새로운 안식일이 되면 이제 12개의 진설병 빵을 만들고 이전에 있던 빵은 거두어다가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식탁이 있는데 금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식탁 위에는 12개의 그 빵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리시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는데 지금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그 남아있는 감동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부모님 댁에 가니까 오랜만에 아들이 오니까 70 가까이 되신 어머니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시는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는가 보니까 아침상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론 그 저녁부터 이제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아침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만찬을 이렇게 차려서 매일 아침 이렇게 차려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는 아침을 그 먹질 않고 뭐 단식한다 그러죠. 단식을 하면서 지냈는데 어머니의 그 정성을 보니까 안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2주 동안 이렇게 아침을 꼬박꼬박 먹고 왔는데 거의 한 5kg 이상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항상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식탁에 음식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12개의 진설병이 항상 놓여있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에 담긴 메시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날마다 차리신다는 거예요. 시편 3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식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법궤와 또 이 하나님의 식탁, 진설병 상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크기를 보면 이 법궤는 이 앞에 있는 성찬상보다 조금 작다고 했죠. 높이는 비슷한데 이 성찬상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인데요. 하나님의 그 식탁은 이 법궤보다는 조금 더 작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높이가 같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찬상 주위에는 금고리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장대, 성경의 언어로 쓰면 채라고 하는데 이동을 위한 긴 채가 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법궤 옆에 있는 그 채를 설명드리면서 이것은 이동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염두에 두시며 제작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식탁에도 이동할 수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채가 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아가는 법궤가 앞에서 갑니다. 그리고 법궤의 뒤를 하나님의 식탁이 따라가고 있어요. 법궤의 뒤를 진설병 상이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뒤따른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요 인도자로 삼아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인생을 막 설계하고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조지 밀러와 같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것을 무엇을 무슨 재정으로 그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갑니다. 그도 기도의 사람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쓸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의 식탁에도 금으로 된 채가 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식탁에 대한 그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여행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할 아무런 재료를 찾을 수 없는 황량한 땅이죠.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셨다면 오늘날은 왜 어찌 그 일을 중단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불신 가운데서 이 사실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편 78편은 그들의 그 불신앙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시편 78편 18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리시겠느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지만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고기를 공급하시랴? 그렇게 의심과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일을 분명하게 이루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광야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는데요. 물론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린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제기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가나안에도 만나가 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의 곡식이 자라게 하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대표적인 그 징계가 어떤 것입니까?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뭐 강이 잘 발달이 돼서 애굽에서는 비가 안 와도 이게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척박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에는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른 봄에 또 비가 와야 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심으로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과 35절 또 51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성찬 때에 주로 읽는 그 본문인데 아마 성찬식을 할 때 또 읽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요. 조금 귀를 기울이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기 세 가지 각기 다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산떡. 내가 바로 그 떡이니라. 이 떡은 어떤 떡입니까?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하나님의 식탁에 있는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성찬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닙니다. 뭐 떡을 주는데 빵을 주는데 뭐 좀 요기가 될 만큼 그렇게 큰 걸 줘야지 이렇게 조그만 정말 이렇게 조그만 떡을 주느냐라고 또 잔을 줘도 한 컵도 아니고 조그만 잔에다가 주느냐라고 혹시 불평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위한 만찬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어떠한 양식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함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죄의 용서함.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트랜스퍼해 주십니다. 전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과 이제 육신의 죽음 위에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이 이 성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이 성찬의 이 진설병 상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두 번째 그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도 처음 이제 출애굽기 25장을 설교하면서 성소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이 진리를 증거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한번 이 진리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그 가리고 있는 울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멀리서 보면 흰 천으로 이렇게 성막 주위를 울타리를 쳐서 보이지 않게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10m. 큰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가 25m, 세로가 50m의 그 경계를 세우는 흰색으로 된, 천으로 된 울타리가 있는데 거기에 문이 10m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10m는 너무 큰 것이죠. 그것이 담고 있는 그 진리는 하나님께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을 우리가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생각하면서,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25장서부터 40장까지는 좀 딱딱할 수 있어요. 메마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식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와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우리 집에 초대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저를 초대할 수도 있죠. 단순히 음식을 먹고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여러분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자고 하는 초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전 왕이었던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여겨서 그를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의 자손들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였던 사울이, 또 자기 아버지였던 사울이 저질렀던 그 악행들을, 지금 현재 왕이 된 다윗에게 저질렀던 그 많은 죄악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사울에게 남아있는, 또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신하들이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하여서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최고의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최고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무엘하 9장 10절에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항상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왕이 먹는 음식을 공급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식탁의 교제에 그가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사실을 통해서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화해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억하는 이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5장의 한 인물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한 사람을 기록하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식탁을 성대한 식탁을 차려놓고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하길 원하는 진리는요. 이 진설병 상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면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 하나님의 식탁에는 독특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손바닥 넓이만한 뭐 한 5cm, 한 6cm 정도 되는 그런 이 상 위에 난간 같은 역할을 하는 받침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붙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난간 이 받침대를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옥상을 만들어서 옥상에 이제 전망이 좋은 그런 옥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항상 뭘 만듭니까? 사람이 낙상하면 안 되니까 난간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그런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튼튼한 그런 난간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5장 25절을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 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은 뭡니까? 그 상 위에 있는 진설병 떡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목적이죠. 떡이 혹시나 제사장들이 잘못해서 상을 흔들게 되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서 이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열둘이라는 그 숫자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설병의 그 열둘은 각 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도 이제 이 열둘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예복에 보면 왼쪽과 오른쪽 그 견대 어깨 위에다가 12개의 그 보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8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 보석은 21절입니다. 이 보석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매 보석에 열두 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 열둘은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이라 열두 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진설병의 그 떡, 진설병 그 상에 있는 그 빵의 열둘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산떡,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모두 다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바닥 넓이만한 턱이 턱과 연관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떨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까? 많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25장에서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욱 분명하게 이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제가 오후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실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능자의 두 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사람의 믿음의 차원에서,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구원의 확신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손에 힘이 약하여서 언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손이 하나님을 놓아버릴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실족할까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그러한 차원에서 아버지의 손이 붙들고 계시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다, 이 두 전능자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의 절대적인 안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앞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들은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전이 그 영혼에는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우리의 앞으로 남아있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먹구름이 끼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제 장차 영광의 나라에서 수많은 각 모든 민족과 나라에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식탁에서 만찬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